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이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거나 아니면 비신자들에게 질문을 받아본 적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왜 어떤 성경 말씀은 지키고 어떤 성경 말씀은 안 지키냐 하는 문제죠.
네, 저도 이 질문 때문에 곤혹스러운 적이 꽤 있었어요. 성경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왜 그건 안 지키냐 하는 질문을 받으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았거든요. 사실 저도 왜 그런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나 싶을 정도로 생소하게 느껴지는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불편하기도 했고 선택적으로 성경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서 어딘가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네, 두 분이 솔직하게 말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질문이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몇 가지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예 중 하나를 살펴볼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다윗, 야곱,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들이 여러 아내를 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건지 설명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 사람들의 일부 다처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명령하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결혼의 형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록한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실패와 타락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비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후궁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후궁들이 그 마음을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일부 다처제를 했던 결과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한 비극과 심판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 어떤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비슷한 경우일까요?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안에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글은 구약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시대의 규정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한 일종의 허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다처제도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된 현실에 대한 기록이죠.
성경이 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거나 권장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폭력적인 장면들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행동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겠네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조금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명령인 경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끊겨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날 예배드리는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왜 이 명령은 지금 적용하지 않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정말 비신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이런 잔인한 명령도 있는데 왜 그건 안 따르냐라는 질문이요. 저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했던 질문 중 하나예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방송에서 가장 깊이 다뤄야 할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먼저 봐야 하죠. 이 명령은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 즉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특별한 국가 공동체에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신정국가라는 개념이 중요하겠네요. 오늘날에는 그런 국가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네, 바로 그거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반역이라고 할 수 있었죠.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를 줍다가 돌에 맞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나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공동체 전체가 돌을 던져 죽이는 장면이잖아요.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이 명령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될 텐데 그러면 이건 이미 폐지된 명령인 건가요?
지금도 전쟁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평상시와는 다른 더 가혹하고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곤 합니다.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던 그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였죠. 즉, 이것은 인민법적인 명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이라는 게 뭘까요? 그때는 지켜야 하고 지금은 그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인민법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의 사회와 맥락에서만 작동하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깨끗한 지하수나 하천이 풍부한 남조선에서는 물을 마시고 이것저것 씻는 것이 자유롭죠. 하지만 물이 부족한 사막지역의 나라에서는 물을 바닥에 버리거나 마구 사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나 사회에서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거네요. 어떤 한 공동체나 국가에서 살아가는 인민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특정한 시대에 적용되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안식일 개념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는 처벌 규정은 사라졌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원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안식일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 날 동안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 간격 자체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처벌 조항은 사라졌지만 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령 자체와 그 명령이 담고 있는 원리는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거네요. 돌로 쳐 죽이라는 형벌 조항은 신정 국가의 인민법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원리는 창조 질서에 기반한 도덕적 원리라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구분이 오늘의 핵심 주제로 이어집니다. 율법에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로 구약의 음식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 8절, 그리고 11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아멘.
돼지고기와 새우, 조개 같은 것들이 다 부정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돼지고기나 새우를 먹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어기는 건가요? 주변의 신자들이 다들 돼지고기도 잘 먹는 걸 보면 이게 선택적으로 성경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네, 단순히 규칙만 보지 말고 이 음식 규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음식 규례의 핵심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돼지고기나 조개류는 기생충 등으로 감염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이었죠.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하신 명령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면 음식 규례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구별을 위한 표시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규칙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 모든 먹을 것들이 깨끗하다고 하셨네요. 베드로의 환상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음식 규례를 무효화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음식에 관한 선언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담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벽이 허물어졌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음식 규례는 단순히 위생 규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별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면서 그런 구별의 필요가 없어진 거네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경험으로 볼 때 음식 규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던 임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규례 중 일부는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됨으로써 더 이상 글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 모든 예를 종합해서 성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구약의 율법을 의식법, 도덕법, 인민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왔습니다.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성경에 그런 분류가 직접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나온 개념인가요?
성경 자체가 그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신학자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먼저 의식법부터 살펴볼까요?
의식법이요?
네, 의식법은 성전 제사, 제물, 절기, 정결 예식 등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예배와 의식에 관한 법들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정들, 성전 예배에 관한 규정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상징하는 일종의 그림자였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그 모든 의식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법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 된 것이군요.
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의 역사적 전통으로 의식을 한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 의식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생각일 수 있죠. 구약의 음식 규례도 절기 규정도 이 의식법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림자라는 표현이 잘 어울려요. 구약의 의식법들은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오시기 전에 그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거잖아요. 실체가 오셨으니 이제 그림자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게 성경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한 결과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범주인 인민법은 아까 이야기한 이스라엘 국가의 법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민법은 고대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통치하기 위한 법들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 반역한 자녀를 죽이라는 것, 살인자와 가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인민법도 의식법처럼 더 이상 문자적으로 꼭 지키지 않거나 현대법 규정으로 변경된 법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의와 공평의 원리는 여전히 배워야 한다는 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인민법이 지향하는 정의, 약자 보호, 공동체의 질서라는 원리들은 오늘날에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각 사회의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법은 어떤 개념일까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한 시간과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 도덕 원리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핵심적인 계명들을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계명들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민족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도덕법의 요구들을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으로 완성하신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내지도 말라고 하신 것도 도덕법을 더 깊이 적용하신 겁니다.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 확장하신 거잖아요.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도덕법의 외형적 준수에 머물지 않고 그 법이 담고 있는 정신과 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제 세 가지 범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식법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민법은 그 당시 고대 신정국가 상황에서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어떤 명령이 세 범주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신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경 말씀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은 선택적으로 자기 편한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를 따라가면서 각 율법이 어떤 목적을 가졌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로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오늘 방송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의식법도 인민법도 도덕법도 그 핵심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 완성된 사랑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겠네요.
이제 비신자 친구들에게 왜 어떤 성경 말씀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냐는 질문을 받을 때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율법에는 종류가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선택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요.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셨네요.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성경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같은 방식으로 모든 시대에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잘못된 거잖아요.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네, 저는 오늘 성경이 얼마나 오해받기 쉬운 책인지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책인지를 동시에 느꼈어요. 일부 다처제 이야기만 해도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성경을 읽는 눈이 달라졌어요. 비신자 친구들하고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선택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두 분이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 구약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시대의 맥락과 상관없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도 구약이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 것도 모두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며 율법의 핵심 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기쁨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고 계신 부지런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남조선에서 목사님들의 이임식이나 취임식에 참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있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때 취임식에 참여해서 또 꽃다발도 드리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남조선 교회에는 정년 제도가 있어서 목사님은 보통 70세에 은퇴를 합니다. 목사님이 은퇴할 때 새로운 목사님은 취임을 하는데 이것을 이임식 그리고 취임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교인들에게는 아쉬운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은퇴를 맞은 목사님과 그분을 따르는 성도님들도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은퇴 목사가 지속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교회에서 주역같이 보이는 인물이라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죠.
교회를 잘 섬긴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은 마땅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세상에서처럼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둔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목사든 성도이든 자신이 맡은 직책에 후임을 세울 때 주도권을 아름답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울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과연 왕다운 왕인가 의문을 품은 자들이 있었는데 사울은 요단 동편 길리안 야베스에 침략해온 암몬 족속에게 대승을 거두어 백성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며 열렬한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넘겨줄 때가 되었네요. 사무엘은 아름답게 통치권을 이양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무엘은 백성들을 소집해 권력을 이양하는 연설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 3절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이임식을 진행하며 지난날 자신이 지도자로서 업적을 누려놓은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묻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지도자의 다섯 가지 범죄를 언급하며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요. 사무엘상 12장 4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사무엘은 청렴 결박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고백에 대해 증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백성들은 이 고백을 두 증인, 즉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합니다. 백성들의 증언은 절대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무엘의 질문은 이제 막 취임한 사울 왕도 청렴 결백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네요.
잘 보셨습니다. 사무엘이 왕정의 위험성을 지적할 때 왕은 취하는 자들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사울도 이렇게 청렴 결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에 대한 변증을 마친 후 여호와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의로운 일을 족장시대부터 출애굽한 후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요약합니다. 핵심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었던 것 같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일들이 되풀이했죠.
이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 붙이셨지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보내셔서 항상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고 이방신을 섬기며 범죄했어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엉뚱하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치러 올라온다 해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부르짖었다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셨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인간 왕을 요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품으시며 왕을 허락했음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왕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열방과 같은 왕을 주실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군요. 열방의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백성들과 똑같이 언약의 요구에 순종하고 동일한 축복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 19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줍니다. 표징은 비가 내리지 않는 밀 추수기에 벼락과 함께 비가 내리는 것이었고 이것은 밀 추수의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왕을 요구한 잘못에 대한 형벌의 의미를 가진 표징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왕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수차례 말했음에도 나쁜 것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 표징에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임식 중에도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면 여호와께서 듣고 실행하신 거군요. 그렇다면 왕정에서도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듣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악을 행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사무엘도 기도하는 일과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북신원 성도님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듯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고대 전쟁을 보면 군대와 무기의 수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도 승리를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전쟁이 그 유명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수비대가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주둔해 있어 이들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구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막소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은 3천 명의 상비군을 만들어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움직이고 나머지 1천 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지휘 아래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하게 했습니다.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각각 군사들을 불러 모았는데 블레셋의 군대의 규모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와 무기의 숫자만으로도 압도당하여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블레셋은 대군을 거느리고 믹마스의 진을 쳤는데 기브아에서 불과 7km 정도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진격해옴을 본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기기 바빴고 심지어 요단을 건너 길리앗 땅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백성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네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사울은 길갈에 머물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 사울과 사무엘 사이의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정한 날까지 오지 않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울에게서 흩어졌고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다급한 상황을 막기 위해 사무엘이 집례해야 할 제사를 왕인 사울이 드렸군요. 사무엘이 왜 늦었는지 알 수 없고 백성의 흩어짐을 막아야 하는 사울의 다급함도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었던 번제를 왕이 집례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했고 사무엘은 사울의 무난 인사에 반응하지 않고 책망의 질문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은 오히려 사무엘에게 책임을 돌리며 말합니다. 사울의 행동이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망령된 자로 책망합니다. 어리석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사울의 죄는 제사장이 아닌 왕이 제사를 드린 것인가요? 아니면 왕은 군대를 이끌고 선지자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재갈을 받는 일을 하도록 분담하는 규칙을 어긴 것인가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과 비교해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러고 보니 암몬 족속과의 전쟁과는 달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표현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위협 존재이긴 하나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에 꾹꾹 눌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재갈을 받아야 했는데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번 전쟁은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 사울에게서 시작된 전쟁이었군요.
맞습니다.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면 대군을 몰고 올 거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암몬 족속을 손쉽게 물리쳤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이것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전쟁을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거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왕정 통치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네요. 사무엘이 왕정의 폐해에 대해 알려주었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은 생명과 복을 받지만 불순종은 죽음과 화를 받게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백성 전체에서 영향을 주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보낸 하루라는 시간은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지도자로 인해 백성 전체가 하루를 기쁘게 보낼 수도 있지만 우울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통치도 그러했습니다. 통치 2년간 연이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백성들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에게서 시작된 전쟁이었기에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말만 들었고 사기가 떨어진 사울의 군대는 3,000명에서 겨우 600명만 남았습니다.
수적으로도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재가에 시작한 전쟁도 아니어서 패색이 짙어 보입니다.
블레셋은 노략군을 세 곳으로 보내 이스라엘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로를 다 차단했고 이스라엘 중 칼이나 창을 가진 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군인의 수로나 작전으로나 무기로나 어떤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네요. 사울이 나라를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반전시킨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우러 나간 용맹한 장수였군요.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잘못된 결정으로 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사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싸우는 요나단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반나절 만에 20명가량을 죽였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 일체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권고에 처한 상황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맞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네요. 미리 겁먹지 말고 용기 있게 싸워야겠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대범한 선제 공격으로 블레셋 진영에 혼돈이 일어난 것을 사울의 파수꾼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무너지다는 것은 녹아내리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공포에 빠져 전의를 상실한 블레셋을 묘사합니다. 사울은 백성을 점호해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병사들을 내보내기 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앞서 사무엘에게 혼쭐이 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쟁에 임하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커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걸 중지시켰습니다.
전에는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리더니 이번에는 이미 시작된 예배를 멈추고 전쟁터로 가는군요. 사울은 여호와께 의지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자기들끼리 칼로 쳤고 포로로 추정되는 블레셋에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과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전투에 가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투의 승리의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에 지나니라.
사울이 계속 잘못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이나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승기를 잡자 사울은 백성에게 맹세시켜 저녁 곧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금식하게 했고 명을 어긴 자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자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음식으로 힘을 비축해도 모자랄 판에 싸움에 나갈 백성들을 금식시키다니 왕으로서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속담처럼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잡으려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세 번째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이 맹세 때문에 백성들은 먹지 못해 피곤하게 되었고 대승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백성을 돌보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안타깝네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맹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찍어 먹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사 중 하나가 사울의 명령을 알려주었을 때 요나단은 부친의 어리석음을 지적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9절 30절입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맞지 아니하였겠느냐.
사울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이 땅을 곤란하게 한 자로 불리고 있네요. 옛적의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질 물건을 탐내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렸을 때도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말했었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자 엘리야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간과 아합에게 사용된 말이 사울에게 사용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사울의 맹세는 백성들의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맹세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노획한 짐승을 피채 먹게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한 것은 노아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인데 사울이 백성들을 심각한 죄악에 빠뜨리고 말았군요.
맞습니다. 사울이 소식을 듣고 큰 돌을 굴려다가 단을 쌓고 소와 양을 잡아먹어 범죄함을 면하라고 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한 것은 지도자 사울인데요. 사울의 자기 마음대로 조치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본분일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결정들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어 다음 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추는 성도님들,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소집해 권력을 사울에게 이양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청년 결백했던 삶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약에 신실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변호했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이 백성들의 잘못임을 보이기 위해 벼락과 비의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악을 행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사무엘도 기도하는 일과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 속에서도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에 이스라엘에 근접한 블레셋의 수비대를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소집된 블레셋 군대 규모가 어마어마했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숨고 도망하며 흩어져 갔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날까지 오지 않자 사울은 다급함이 직접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고 자초지종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망령된 자로 책망합니다.
이전에 치른 암몬과의 전쟁과 달리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지 않았고 기도로 재가도 받지 않은 전쟁이었고 사울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거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싸우러 나간 요나단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진영의 혼돈을 인지한 사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했으나 소동이 더 커지는 것을 보고 예배를 중지시켰고 승리하기 전까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피곤하여 대성을 거두지 못했고 노역한 짐승을 피채 먹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공동체를 죄의 길로 가게 하지 말고 믿음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구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사울 왕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연설을 하며 자신의 청년 결백한 통치와 언약에 신실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변호하며 비록 왕을 구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사울 왕이 제위 2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고 공포에 휩싸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자 사울이 늦게 도착한 사무엘을 대신해 번제를 드렸고 이후 도착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드리며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을 알려주며 이 모든 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의대로 전쟁을 일으킨 결과임을 가르치십시오. 사울과 달리 믿음으로 싸우러 나간 요나단 때문에 상황이 역전되었으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상황을 보고 중단시키고 승리하기까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 결국 노획한 짐승을 피채 먹게 하는 죄를 짓게 했음을 알려주며 공동체를 죄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